하나의 시작해요. 함께하면 저녁 식사 세 번째입니다. 오! 자, 오늘은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기독 교수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팽동국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우리 팽 교수님,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음향학, 수중음향과 레이오 전파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팽동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합니다.
매번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조금 적응 적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좀 어색해야지.
오늘 저녁 식사 맛있으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그 한국에서도 먹어보기 힘든 떡국과 떡만둣국을 그렇죠. 선수 만드신 떡만둣국과 그다음에 빈대떡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빈대떡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컵케이크까지.
네. 컵케이크도 와.
왜 편집해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컵케이크 처음 먹어봤습니다.
오늘은 뭐 하여간 좀 폴넷을 살짝 관리해가지고 우리 저 이 자리에 있는 선후배간의 자연스러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실제로 자연스러운 실제로 선후배시기도 하고요. 우리 보스턴에서 오래 있었던 후배 되시는 우리 목수의 조개님과 우리 홍 교수님과 우리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 동국이 형이 저를 아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국이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예. 목수의 졸개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야 아까 이제 밥 먹고서 여기 우리 녹음하기 조금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글에 그 토마스 멀튼을 인용하면서 5년 전에 자기가 지금의 현재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2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네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토마스 멀튼의 그 인용을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형이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보스턴에서 형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사실 녹음 전에도 좀 같이 얘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야, 참 사람이 진짜 안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생각이 뭐 변하거나 또 바뀐 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옛날 얘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보스턴에서 95년에 같이 유학 생활을 시작을 95년 맞죠?
예. 오래됐어요. 95년. 거의 20년 전.
95년에 유학 생활을 이제 같이 처음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뭐 형은 꼬리곰탕 끓여가지고 총각들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애들 꼬시고 이제 그런 거 했었고 뭐 예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형을 만나고 같이 뭐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기도는 팽동국으로부터 배웠다 이제 저는 늘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때 형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뭐 목소리가 별로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히 목소리가 아름다운 뭐 미성도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맨 그 주로 장소가 이렇게 오른쪽 뒤에 구석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방식이 이렇게 뭐 주여 주여 이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여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내뱉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깊이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이렇게 선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고 뭐 형도 저도 사실은 그때 되게 유학생활하면서 어려운 학교 생활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개인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이 시대에 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 시스테마틱하게 우리가 얘기한다기보다 형이 생각하시기에 그때 기억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글쎄요, 하여튼, 늘, 제가 이제 제 시당에 돌아가는, 때는, 두 시기인데, 보스턴 시기와 또 고급다 2년 전에, 93년 전에 있었던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부흥에 대해서 알고, 또 부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승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93년도에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두게 하시면서 내 안에, 기도의 영을, 정말 불어 넣어 주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전에는, 수련회 가기 전에는, 3분, 5분을 넘지 못했어요. 할 얘기 없었으니까. 기도, 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더 할 얘기 없잖아요. 이런, 기도였는데, 수련회 가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셨는데, 갔다 오자마자 집에서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침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 이제 정말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돼서 시간을 보면 딱 한 시간이 더 넘어가 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정말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문을 열심히 읽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 식구들이 되게 놀랐을 거예요. 얘네가 기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던 애가 교회는 다녔지만 갑자기 이제 막 소리를 안 내고는 기도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뭐 크게 부르짖는 건 아니지만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95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졌던 그런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주셨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오승이가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영이 여러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퍼져나갔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저 개인적으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 사실은 그것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것이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있었었고 그것이 보스턴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10년이 더 지난 뒤에 LA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자매 한 분이 전도사님이 되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신학교에서 보스턴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역사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한 사람 어디서 시작되고 그것이 옮겨지는 이제 정말 거기서 남설교에서 시작된 그것이 저는 보스턴에 가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자매는 거기 LA의 신학교에서 뭐 소규모 그룹으로 해갖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불씨, 네, 부흥의 불씨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옮겨지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더 이제 확신하게 됐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 우리가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남설교에서 경험하고 부흥한 것과 같은 경험들을 유사한 경험들을 캠브리지 한인교회라는 그 틀에서 유학생활이라는 틀에서 다시 허락하셨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그러나 이 특별한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을 모든 기반이 되고 이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남설비에서 건 보스턴에서 건 같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유사한 그 어떤 신앙의 기반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보스턴에서의 기억을 제가 이제 돌이켜서 도떠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던 모임이었었는데 거기서 진짜 뭐 그야말로 몇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이유든 모르겠는데 자꾸 기도하러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얘네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밴을 돌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밴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애들 모아가지고 기도해서 애들 와서 기도하고 하고 나면은 애들이 또 막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아 진짜 뺀질거리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애들이 막 그냥 계속 변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신학생이 나는 여태껏 예수를 몰랐다 이러고서 이제 와서 회심했다는 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진짜 정말 기기미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기간은 거의 매주 이렇게 최소한 한 사람씩 나 이제 새로 예수님 믿었다고 일을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저도 그 당시 이제 청년부에서 뭐 모임 사회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맨 얼굴로 올라갔다 맨 얼굴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목이 메이고 눈물 이렇게 눈에 눈물이 그런 해가지고 모임에 참석하고 인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또 생각나는 어떤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네,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보스턴에 가게 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남설교에 있었으니까 남설교의 홍종길 목사님이 코스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갔다 오시면 이제 간증 겸 자랑 겸 이제 여러분들이 서포트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뭐 나랑 유학이랑 크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서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처음에 그 코스타 포스터를 보고 너무도 놀란 것이 제목이 부흥의 불길을 온 땅이었어요. 96년도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설명이 나온 게 94년도에 바로 위튼 컬리지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펜사콜라인가요? 거기가? 펜사콜라 부흥에 사람이 거기서 간증하면서 밤새도록 정말 이렇게 회심하고 뒤에 쌓인 뭐 포르노 잡지라든가 마약이 몇 상자가 됐다라는 그런 보고와 함께 부흥의 불길을 온 땅에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놀랐고 너무 가슴이 뛰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캠브리지 한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네 명이 나왔었어요. 네 명 많아봤자 열 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엔 뭐 네 명 다섯 명 목사님 포함해서 그렇게 했고 때로는 뭐 좀 그것도 이상하니까 모여서 이제 큐티 나눔을 이렇게 뭐 둘러앉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었어요. 저는 그때 팍스트리트 철지를 주일날 예배를 다녔고 새벽기도만 거기를 다녔었었고 오승희는 그쪽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형 맨날 저기 청년부 끝나면 맥주 마시러 가요. 이런 아쉬움을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코스타를 갔다 왔었죠. 코스타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혹은 그 94년에 있었던 그 부흥과는 조금 다른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두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코스타를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한국을 갔다가 3주 뒤에 딱 돌아왔는데 그 첫 주에 토요일 날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아마 그때 부회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회장을 한 남학생이 예수님 지 1년인가 정도밖에 안 된 그 남학생이 자기 보고 정말 예수님 믿느냐고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그걸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계속해서 걸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뱀이 들려야 하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린 것처럼 들린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자기는 워낙 좀 진보적인 신학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소리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지금 학교도 그렇게 하고 신학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속으로 기도하는데 내 혀가 움직여서 소리를 안 나고 혀가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부회장이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한다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때가 왜 그렇게 모임이 시작됐었냐면 배경을 내 기억 얘기하면 교회가 청년부가 깨질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님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셨어야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청년들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네 사람이 모여서 도무지 더 못 견디겠다. 난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막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하던 그렇게 몇 주 기도하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뭐 처음에 이제 우리 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자 했는데 뭐 그 이후로 6개월 이내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30, 40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어른들이 모여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스턴의 특성으로도
꼭 그렇지만은 네. 아니
제가 보스턴하고 안 어울리죠 말하자면
보스턴하고 안 어울려요. 네, 맞아요. 보스턴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일 교회로 제일 많이 갔는데 한 50명이 넘게 갔어요. 그 그렇죠. 전에는 보스턴 전 지역을 합쳐서 우리가 12인승 밴에 한 8명인가 9명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그 부흥의 불길을 온 땅에가 실패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보스턴 같은 제가 미시간에서도 있었고 또한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떻게 그 할 수 없구나. 이게 물론 그 뭐 펜사콜라 그 정도의 규모의 부흥은 아닐지라도 로컬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씨앗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중에 우리가 하나를 경험한 그런 정말 황송하고 너무도 정말 감사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런 면에서 아직도 돌아볼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게 개인적인 건데 예전에 그 사람마다 코스타 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나잖아요. 처음 뵀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 뵀을 때가 개인적으로 몰랐죠. 뭐 누군지 모르는데 아직도 인상이 나는데 식당 앞에서 말 둘인가 그때 아직 안 된 얘기들인가 하여간 둘을 안고 가는데
쌍둥이
둘을 안고 가는데 야 저분은 여기 온 게 너무 행복한가 보다. 여기 코스터 온 게 저 첫 참석했을 때
되게 행복한가 보다. 아, 워낙 인상도 약간의 하회탈 인상이잖아. 식당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아 보인다. 정말 부럽다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얼굴이 인상이 너무너무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네, 우리 이제 팽 교수님이었죠.
흔한 얼굴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다
몇 년 전부터.
예, 거기다 네. 그때 저는 이제 학교를 보스턴에서 이제 펜스테이트로 옮겼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었고, 펜스테이트에서 간 교회가, 그때 교회가 굉장히 깨져 있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학생교회.
네, 학생교회에서 이제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너무 외롭고, 그런 시기에 이제 그 12시간 운전해서 가면, 시카고 근처만 가도 막 눈물이 막 나서 막 운전을 잘 못한.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1년 동안 막 응어리 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타를 이제 가게 되니까 아이가 어리고 뭐 그거 상관없이 너무 정말 행복한, 이게 보일 수밖에 없고 행복했었었죠,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형이 탔던 차는 뭐 사실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기 안전한 차는 절대로 아니었었죠.
1700불 주고 사,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그 그랜드 M인가 뭐 그거였죠. GM차.
폰티아.
맞아.
폰티아 그랜드 M 같고, 한 4년을 12시간을 운전해갔죠. 매년. 그래서 그렇게 갈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졌었을 당시에 이제 형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그 말하자면 기도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뭐, 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둘 다 굉장히 사실 어려웠고, 우리 이제 그 뒤에 나중에 그 당시에 우리로 회상하면서, 아, 우리가 그때 아마 디프레션이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진단했었는데.
어쩌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상태. 네. 어려우니까.
맞아요.
좋으면 사실 기도를 안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진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심하진 않았어도 정말 약한 형태의 디프레션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되게 심한.
네.
진짜 자살 생각을 꾸준히 하고 다녔었죠. 그때 뭐 그런 사건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맞아요.
뛰어내릴 수 있겠다. 충분히. 뭐 이런, 그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상태였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주변,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딱 끊기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만 이제 한 시간씩 땀 흘려서 하고, 그러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기도만 시키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후에 좀 뭐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네, 그거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제 사람마다 기도의 형태도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의 영을 그렇게 받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부흥에 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가요. 그 전에도 기도하는 게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게,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얘기하는데 뭐 내 거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지금도 저는 사실은 제 기도 어렵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거가 기도의 주 내용이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또 다른, 이제 그 지금은 선교사가 되고 책도 많이 쓰는 이용규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용규 선교사는 전혀 달라요. 또 기도의 형태가 너무 세심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이걸 그렇게 터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각각의 그 어떤 시대적 상황, 개인적 상황, 혹은 어떤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의 영들이 임하고 그 기도의 훈련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오승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했었다라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뭐, 이은비 선교사가 개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상황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거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기도하게 되면, 다른 거 할 말은 별로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정말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더럽혀지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그 기도가 훨씬 더 우선시되고 내 안에 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을 지냈던 거는 저로서도 참, 그러니까 제 일생을 바꿨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형이 그 저기 펜실베니아로 떠나고 다시 보스턴에 한번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그 보스턴 로얄리스트 음식점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둘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보스턴에서 같이 했던 그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면서 실패했던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정리하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패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사실은 내가 그 96년도 부흥의 불길로 온 땅에를 내가 사실 실패했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우리 그 조원들한테 너무 좋았다. 너무 좋고 진짜 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모으셨다라고 다 인정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부흥의 불길로 온 땅이라는 것들이라면 그거에서는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과감히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경우에 그 다른 그 지역에서도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스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언하는 거랑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보스턴 사역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더 큰 규모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고 보스턴의 캠브리지 한교에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상황들이 나온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승 형제도 떠나게 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었지만 하나님이 뜻이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보시기에 그 보스턴에서는 거기까지만 하신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정말 그때 우리도 또 정말 교회 전체도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 있었다면 거기서 더 하나님이 더 크게 허락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생각해보기는 그런 면에서 그때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한계이기자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좀 더 질문해보고 싶은 게 그걸 왜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건.
여전히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이때 개인 처음으로 성적 공부를 하면서 와 좋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성경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뭐 광주, 복제 이런 것들을 전혀 수용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민이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막 병이 났는데 심지어 마음속에 이렇게 피부병이 났는데 이 피부병이 한 1년 반, 2년 동안을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박종철 죽고 뭐 이렇게 뭐 이한열 뭐 열사 죽고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이것들이 도무지 그 교회는 계속해서 보수로 남아 있고 이게 내 안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고민들을 가지면서 그때 제가 모토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면 당연히 역사 앞에서도 바른 삶이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많지만 일제시대 때도 뭐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아주 혼 앞에서 믹스되어 있어갖고 고민들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고 그것이 이제 내면에 대해서 피부병으로 나왔었고 가령 뭐 2주 정도 그냥 끙끙 앓고 뭐 그때 이제 충농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병으로 돼서 나왔고 그래서 2년 뒤에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나게 됐어요. 어느 정도 내 안에 그 갈등이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되면서 된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남설교회로 옮긴 시기였고요. 그때 이제 남설교회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 남설교회에서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거의 막내였었거든요. 초년 2부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였고 군대였는데 나이가 그래서 바로 갔었었는데 그때 막내였었는데 선배들한테 난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이분들은 내가 이번에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판치를 딱 쳤는데 이 사람들은 스펀지야 다 받아들이고 나오는 대답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하나님 저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런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회가 이렇게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지 한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뭐 전혀 이상한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졌는데 그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알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한 답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은 얻을 수 있었었지만 이 역사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93년 여름 수련회 때 김윤기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 수련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오신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강단에 딱 올라가시는데 키가 작으셨어요. 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강단이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밑에 밑받침 하나 꼭 놔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옆에 앉아계실 때는 형님 같은 분이셨는데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정말 거인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는데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3R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레볼루션. 그 뭐 우리 때는 가면 맨날 그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던 그 시기였으니까. 또 하나는 개혁, 리포메이션. 근데 그 두 가지가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리바이벌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흥에만 알았지 부흥은 전혀 몰랐었죠.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이 정말 이일 거였었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정말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4, 5년 동안 아주 깊게 하고 있던 시기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꼭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흥에 대해서 부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섯 번째 시리즈로 하는데 그 하나에서 또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질문들 내가 해왔던 질문들 하나하나 내가 보기에는 100% 정말 완벽하게 나에게 모든 해답을 다 가져놓으신다라고 이제 들려주시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때도 기도회가 전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기도회가 생겨서 막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 그 생활 중에서 5, 60명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님에게서 시작되어졌던 그 부흥 그리고 저 개인적인 그 고민 속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속에서 시작된 부흥이라서 아마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셨나 그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서 민주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부흥을 허락하실 그런 어떤 시기 그런 혹은 꼭 부흥까지 거대 규모의 부흥은 아닐지라도 지역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시기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김윤기 목사님이 혼자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 김윤기 목사님이 어느 그 분들과 교제를 하냐면 백금산 목사님, 그 다음에 화종부 목사님, 또 그 책 많이 쓰시는 분 김남주 목사님, 요 분들이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모임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하지만 전명 목사님도 같은 부류는 아니었지만 유사한 경험들을 하셨었고 미국에서는 뭐 나중에 알았지만 펜사콜라라든가 그 전에 뭐 토론토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아주 스몰 스케일 혹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던 시대였지 않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계속 부도하게 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그래서 부흥을 찾아봤어요. 부흥에 대한 책을 아마존 뭐 이런 데서 한 서너 권밖에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게 근데 2, 3년 뒤에 찾으니까 이게 막 뭐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미국도 한국도 아주 스몰 스케일 혹은 마이크로 스케일이 아주 지역적이었지만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한 곳이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왜 그랬었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20세기 말을 이제 보내는 그 시기 때쯤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조금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로 따지면 그 남서울교회 부흥기를 다니셨네요.
그렇죠.
전성기. 네, 전성기를 다니셨는데 네, 뭐 하여간 그 전성기를 다니셨느냐 그것도 뭐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잃어버린 그 교회의 영광, 교회의 회복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꾸준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부흥이 필요하다면 부흥의 어떤 측면들,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성을 떠나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네, 거기에 필요할까?
너무 질문이 거대해.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로 굳이 네. 그때 80년대나 지금 2013년이나 어찌 보면은 양상은 틀리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비슷한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더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어렵죠. 네. 글쎄 부흥에 있어서 그 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도 그래서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아, 제가 그때 이제 그 여섯 번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게 알게 되고 그랬어요. 물론, 지식적이고, 간접적이죠. 청교도, 신학들에 대해서, 책과 경험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었고, 내가 경험한, 우리 마을은 정말 내가 자란 시골 마을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그 새벽에 연마을까지, 교회가 없었으니까 우리 마을에는 연마을까지 새벽 기도를 가니까, 우리에겐 당연히 미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바라봤던 나로서는 이제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원래의 모습과는. 그래서 제가 잘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흥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윤규 목사님이 가장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구제를 가장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흥의 시기에도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도우고 많이 구제했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시기에서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흥의 영광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돕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지만, 교회가 타락한 시기는 교회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구제를 해주니까 우리가 쓸모 있지 않느냐. 사회에 구걸하는 모습으로서 구제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바로 후자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다르진 않죠.
미국 네.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정말 그때 목사님이 많이 여전히 말씀하셨고 청교도 때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욕하던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와서 상담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고난과 비난과 정말 이렇게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갔었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찾아왔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존재가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것을 구제,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사회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거룩해지려고 하네. 죄에 대해서 사실은 부흥에 대해서 가장 키워드를 쓰라고 얘기하면 저는 죄, 회심,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진짜 부흥이냐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책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듣기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래서 내재가 죄 무엇인지도 모른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참된 회심, 그 참된 부흥은 회심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뭐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 회심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해서 바라볼 때 내가 자연스럽게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스왈드 스미스인가요? 오스왈드 맞죠? 오스왈드 스미스가 구령의 열정에서 1920년대 캐나다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 때 하시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죄를 논리로 설득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논리로 죄의 정의가 이러니까 이런 일어나서 당신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느껴야만 되는 거란 거죠. 왜냐하면 거룩함과 깨끗함 앞에 느껴야 되는 건데 그 느끼기 전에 머리로만 설명하고 인정하게 하고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현대 그때 1920년대에 가장 큰 비극이라고 진단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불행의 열정에서 정말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뒤에 나중에 일기 형식으로 나왔던 거기에 보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울었어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안 줬다. 다 개인적 상담을 하고 막 정말 울고 그러는데 한 2, 3일 정도 계속 개인적 상담하고 막 확인하고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 뭘 선포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 구령의 열정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시대와는 지금이 너무 많이 다른 시대죠.
약간 이제 풋노트를 한 가지 좀 달자면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한 말하면 20세기 거의 끝날 무렵 정도까지 한국과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들 부흥 얘기를 한때 유행처럼 되게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상당히 건강한 의미에서 그 부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좀 많이 비뚤어진 신학적인 관점이나 또 좀 그런 또 혹은 그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부흥을 얘기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말할까 풋노트를 한번 좀 달고 그게 좀 그 건강한 부분과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를 좀 아마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또 하나 저 풋노트를 달자면 제가 경험했던 저는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부흥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스턴도 그렇고 그 전에 남들에게도 그렇고 부흥이라고 또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그림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주 이유가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부흥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 인간들에 대해서 할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들이 눈앞에서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의 그 쉘로우함이 감히 부흥이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아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이고 각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남서울교회에서의 사건 보스턴의 사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흥의 그림자지. 그래서 펜사콜라, 그러니까 특별히 토론토 부흥을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거룩한 웃음 얘기했을 때 감개를 많이 봤었고요. 펜사콜라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한 회심들이 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저 개인적으로 더 많은 그 점수를 주면서 혹시 그거였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풋노트에 넣어볼 만한. 네.
네.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이어지는 시간에 요즘 얘기를 하면서 옛날과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졌는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